하는데 그런 은혜를 볼수 있어요. 1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고 너희 말하는 이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그리고 저희의 연대를 하나셔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는 시인 중에도 시인입니다.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교환으로 새긴 것들이 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가운데서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 일에 대하여 더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전하여 믿으니 그르 중 아레오바고 관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1절 2절에 골로새서입니다.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이 무엇이냐? 그 안에는 예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 감춰 있는 비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 사역의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며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사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 마음속에 정말 터져나오는 기쁨과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체험하고 그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자연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이볼 때에 정말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체험적인 그 기쁨이 충만되어서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이 어제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로 전도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전도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자체가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쁘고 복된 성도의 의무요. 전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관사님이 아파서 그날 예배 끝난 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거기에 오신 저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성도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느껴졌을 때 나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건들이 하나 둘 여러가 그것을 제해버리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내가 먼저 마음속에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첫 마음이 이게 성령의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마음을 내가 활동을 생각을 내 마음의 활동으로 동작의 모션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한 사람 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칼빈도 그랬다고 하지만 바울은 아주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산헤드린 회원이 71명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너무나 많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혈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가 으뜸이 될 수 있는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교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정말 성령이 충만되어서 모세 때부터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역한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가표 두 편을 던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메섹 가는 것도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놀라서 가던 길에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옆에 사람들은 바로 천둥치는 소리와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네가 빗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바로 거기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소리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메섹에 가면은 거기 아나니아라고 있는데 그에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가서 세례를 받고 바로 받은 후에 그가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1차 여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20장까지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2차 전도행 당시에 그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대하니까 거기에 떠나서 다시 아덴에 도착한 후에 아단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보는 그 순간입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덴은 아가야 지방의 헬라 문화가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에비우그레우파가 있었고 또는 이성과 도덕적인 것에 기초를 둔 스토이고 철학파들 두 학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파들이죠. 그러한 곳에 가서 보니까 무려 아덴은 무려 300여 개의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산당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쉬는 동안에 두루 다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는 단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외칩니다. 내가 두루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는 단이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노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17장 16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아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어서 외칠 수 있어서 그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은 전도사에게 그 외침 가운데는 전도사에게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사행을 읽다 보면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전도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요? 오늘 첫 번째 특징은 전도사에게 나타난 바울의 전도행의 읽기를 읽다 보면은 바울의 전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지혜와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하는 그 특성이 아주 지혜적인 것이요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떻습니까요? 그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증거를 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은 정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최고적으로 열정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바울이었다.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 거기에 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정말 그는 그 핍박을 다 견디면서 오늘 그 성경에 14장 사도행전 14장에 거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깨어나서 털털 떨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조금 아니 욕을 먹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에라고 저는 그러게 에라이 저주 하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핍박자들과 정명으로 싸우지 않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도사역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에게 전도사역에 전도를 보내며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말합니다. 보라, 네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 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보니까 죽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들에게 마음 상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사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신성에 대한 것을 그는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 보니까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의 장모 가서 고생 많이 했죠. 양을 치고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도망가서, 그 다음에 광야 가서 40년 생활하고 나니까 마지막 40년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지 않을까 하고 미룬 것이 거의 네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가면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묻죠. 그러니까는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그래도 믿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물을 쳐보라. 그러면 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주둥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말을 못한다고 하면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계신 분이라고요. 원래 계신 분이라고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니 천지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거 직접 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자라게 하고 그의 열매 맺게 하지만은 그 과정과정을 사람을 시켜서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에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본토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문화, 히브리 문학을 가지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토이거나 뭐 여기에 있는 그러한 학파들이 최고의 학파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신들의 우월성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한 혈통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해서 존재한다라고 모든 혈통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사도행전 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외치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5편, 우리 하박국서 2장 18절 이런 데 모든 데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모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했지 그것에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아덴에 300여 개의 우상이 있는데 3만여 개의 산당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성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확신과 끈기였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그 전도 방법 중에서 세 번째는 확신과 끈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는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다른 것으로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보면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거리를 발로 또는 배를 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전도 사역은 확신 있는 믿음 있는 그러한 전도였다. 바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그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전폭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기도 하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요. 거기에는 죽음까지 따를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이렇게 확신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전도사의 특징을 보면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죠. 2장 2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증거,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 사람으로부터 열매는 맺을 수 있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충성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너무나 편합니다. 매일 삶이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잠자고 일하고 일을 할 때면 참 힘들게 겨우 교회 나갈 정도의 우리 모습 정말 너무나 정말 우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게 나옵니까? 사탄은 아마 참 좋아할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한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짭을 가지니까는 그 짭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짭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면 단연코 그걸 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덕분에 내가 이처럼 생명의 멸관을 얻었습니다 하면 그에게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심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마음속에 두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과연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투자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을 가진 적이 몇 번이 있는지 정말 그렇지 못하다 하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생각할 뿐 나에게 아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살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94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얻을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주 예수보다도